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케빈 메카시 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곧 빈자리가 될 하원의장 자리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마그네틱이 아닌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이 곧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빈자리가 될 하원의장직에 도전한다고 발표한 의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공석이 될 하원의장직에 도전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네. 메카시 원내대표는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의 분열을 치유하고 보수적인 원칙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물러난다고 발표한 사람이 또 의장이고요. 이번에 의장자리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사람이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이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바로 원내 총무입니다. 하원 의장이 제일 높은데 다음 서열이 집권당 원내대표고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세 번째가 여당의 원내총무입니다.
네.
영어로 하원의장은 스피커 오브 하우스라고 하고요. 원내대표는 머저리티 리더, 그리고 여당 원내총무는 머저리티 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하원의장 자리만 비는 게 아닌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의장 자리가 비고 현 원내대표가 의장이 출마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의장, 원내대표, 원내총무까지 해서 이렇게 세 자리가 모두 빌 겁니다.
네. 자, 역시 하원 의장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가 관심을 끌 텐데요. 이 메카시 원내대표가 의장이 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난 2006년에 하원에 들어온 메카시 위원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공화당 지도부에 소속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지역구가 있는 메카시 의원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원내 총무를 지냈고요.
네.
작년에 에릭 켄터 당시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갑자기 물러나면서 이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참고로 곧 물러나는 베이너 의장이 이 메카시 원내대표가 의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면서 메카시 위원을 신임 의장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강력한 경쟁자라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지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폴 라이언 의원이 있죠.
네.
그런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라이언 의원이 지난주에 이미 의장 경선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공화당 하원에서 잽 핸잘링 위원이나 짐 조든 위원 등을 유력한 후보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도 모두 의장 경선에 나오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메카시 원내대표 혼자서 경선에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대니엘 웹스터 의원이 의장직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웹스터 위원은 당내 보수파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이미 올해 초에 하원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베이너 의장이 사임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원 공화당 내 그 보수파들의 압력 아니었습니까? 이 보수파 의원들이 메카시 의원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대체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파 의원들이 이 메카시 원내대표를 이 중도적인 성향을 가졌던 베이너 의장 쪽 사람으로 여깁니다.
네.
그래서 이 메카시 원내대표가 의장이 되면 전임 베이너 의장처럼 이 보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들 보수파 위원들이 현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10월이 되면 이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모여서 의장을 새로 뽑을 텐데요. 새 의장이 될 사람이 또 앞에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지요.
맞습니다. 이 부채 한도 인상이나 연방 정부 예산 문제, 또 고속도로 관련 법안, 그리고 수출입은행 법안 등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각종 현안에 대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어서 또 이게 문제인데요. 이 강경파와 중도파로 갈려서 힘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는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추스리는 것도 신임 의장이 맡을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의장 자리뿐 아니라 또 원내대표 자리도 빌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 원내대표 자리엔 또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이 자리에는 현 원내총무죠.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이 거론됩니다. 반면에 보수파들이 선호하는 후보로는 톰 프라이스 현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요. 이 폴 라이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이 프라이스 위원을 원내대표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퓨 리서치 센터가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네요.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0년 동안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민자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 올해,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최고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의 그 출발점으로 잡은 시기가 1965년으로 돼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바로 이해 이 린든 존슨 당시 정부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미국이 이민자들을 받을 때 나라별로 이 소위 말하는 쿼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별로 배당된 수의 이민자만 받아들였던 거죠. 이건 주로 당시 북유럽 쪽 이민자들만 많이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1965년에 들어서 이 쿼터제를 없애고 이민자들을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50년 동안 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죠.
네, 5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가 모두 5,9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1965년 당시 미국에 있던 이민자 수의 4배가 넘는 숫자인데요.
네.
현재 미국에 사는 이민자 수가 약 4,500만 명에 달하니까 50년 전에는 미국 안에 이민자 숫자가 약 1,000만 명이 조금 안 됐던 겁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 사는 이민자 가운데 약 1,100만 명은 불법 이민자입니다.
네. 그럼 이 전체 미국 인구에서 이민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으니까요. 한 15%쯤 되는 거네요.
거의 맞추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14%입니다.
네.
근데 이 비율이 최고점에 가까운 수치라는데요. 미국에서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었던 때가 지난 20세기 초였는데 당시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15%에 달했다고 하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인종이나 출신 나라별로는 또 어떻게 이민자들이 구성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뭐 역시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요.
네.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이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 1,600만 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새로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28%가 바로 이 멕시코 출신인 셈입니다.
네.
참고로 현재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중남미계의 비율이 18%입니다.
네. 그런데 중남미계뿐 아니라요, 요즘에는 또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자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의 이번 조사 결과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1년부터 이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2013년에 아시아 출신이 신규 이민자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인데요. 현재 미국 인구에서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 다수 인종이었던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50년 전에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84%가 백인이었는데 지금은 이 비율이 62%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연구해 보니까요, 오는 2055년에 가면 백인이 다수 인종 지위를 잃어버릴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2055년 이후로는 어떤 인종도 다수 인종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신용카드라고 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카드를 말하죠.
네.
근데 미국 시각으로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이 미국 안에서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변화라는 게 혹시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하고 관련이 있나요?
말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주변에 있는 가게에 가보니까요. 칩이 들어간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대형 카드 회사죠.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이의 신용카드를 받는 가게에서는 10월 1일부터 이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 네. 않으면 나중에 카드 관련 피해가 나면 모든 피해를 이 가게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소식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요. 신용카드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걸 또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야겠죠.
네,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제 매장에 가면은 신용카드를 읽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리더라고 하는데요. 네. 이 리더는 이 신용카드 뒷면에 박혀 있는 이 마그네틱 줄을 읽어서 카드 사용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식별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결제를 할 때요. 카드를 기계에 넣고 이 마그네틱 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긁죠.
그렇죠. 이게 네. 좀 화면이 있어서 이걸 기계를 갖다 놓고 좀 직접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긁으면 결제가 되는 건데 근데 요즘 나온 카드에는 이 앞면에 작은 칩이 붙어 있는데 네. 이렇게 칩이 붙어 있는 신용카드는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긁지 않고요, 기계에 넣어놓고 기다리면 결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카드를 긁지 않고 이렇게 기계에 넣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칩을 넣은 신용카드를 만들고 또 이런 카드를 읽는 기계를 들여놓으려면 돈이 또 많이 들 텐데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뭐 역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기존의 이 마그네틱이 달린 신용카드는 몰래 복제하기가 쉬워서요. 이 불법 복제가 되면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네. 칩이 있는 카드는 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새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갱신해 줄 때 사람들에게 칩이 달린 신용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존에는 이 복제된 카드를 써서 생긴 피해액을 카드 회사가 거의 다 변상해줬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규정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칩이 들어가서 복제하기가 힘든 이 신용카드가 보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칩카드를 쓰지, 읽는 기계를 쓰지 않는 가게에서 피해가 나면 이걸 카드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해가 난 해당 가게에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받는 가게들이 알아서 이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읽는 기계를 도입하라는 그런 주문이죠.
네. 자, 그럼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 덕에 카드 복제 피해가 모두 사라지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카드를 긁거나 어디 삽입할 수가 없고요. 네. 그죠? 카드 번호하고 그 카드 사용자 이름 그리고 보안 번호 등만 넣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